사무엘상 말씀은 사사기 시대의 영적 배경과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어둡고 암울한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 사사기 시대의 끝자락에서 베푸신 은혜가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그 시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세번역으로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시대가 어렵고 어두운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상이 아무리 정직하고 살만하다 해도 지옥이 될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며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관계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 관계 중심에서 하나님 음성을 얼마나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 얼마나 사로잡혀 있으며 그분이 나에게 인도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공교롭게도 지금 이렇게 영적 암울한 시대를 이제 그 사사 엘리의 영적 형편과 비교해서 지금 사무엘상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이 이 사사 엘리의 영적 형편을 보면 사사가 이러한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 오늘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사사 엘리는 눈이어도 잘 보지 못하는 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사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자녀보다 더 사랑했던 한나의 이야기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이 사사인 엘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 맥락에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되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타락하여 가는 중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 가운데서 사사를 세워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워지는 사사의 수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을 이해하기는 충분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사사의 수준도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수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백성의 수준을 대변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자로 세움을 받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는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의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사사기 2장 27절 말씀을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가 그 심판이 확정적임을 그 엘리에게 전해주는 모습, 하나님의 음성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 그 사사 엘리의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영적 형편들,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다른 부인에게서 멸시와 갈취를 당했습니다. 그녀가 당한 아픔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한나는 자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실 주의 전에 바쳐지게 되었지만, 젖을 떼자마자 주의 전에 드려지게 되었지만 사실 사무엘이 드려진 그 전의 환경은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 엘리 사사 엘리의 영적 형편도 소개하였지만 그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 제사 예물을 함부로 자신들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또한 온갖 더러운 짓을 성경이 그렇게 고발하고 있죠. 그들도 기회 나중에 블레셋 전투에서 다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엘리의 영적 형편, 홈리와 비누아스의 상황.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좀 더 좋은 영적 환경 필요할 수 있고 또 갖추어질 수 있다면 갖추어져야 합니다. 당시 했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좋은 환경이 가정이든 교회든 갖추어질 수 있으면 갖추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 환경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인간적인 어떤 기준에서의 그런 부분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나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성경에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권면이자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할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세상 리더십도 이 부분을 압니다. 어떤 유지를 물려받아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그 자녀들 그 세대에 주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 오래 가지는 않죠. 재밌는 것은 새로운 영역이 개척이 된다든지 인류 공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일이 끼치는 것은 어떤 새로운 한 사람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만의 자기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 세상 리더십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항상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 환경 자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그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는 것을 오늘 여호와의 전해드려진 사무엘의 얘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해드려져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에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사무엘이 뭐든지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그 모든 말했던 것이 이루어지도록 나타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범죄함으로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점점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의해 전쟁이 패배하면서 엘리 집안은 말씀대로 심판을 당하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이 없는데 그 법궤가 이스라엘 블레셋 땅에 가 있는 동안에 7개월이라 그래요. 7개월 동안 그 법궤 홀로 블레셋 사람들을 충분히 굴복시키고 남았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기록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려서 법궤를 지키고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었는데 법궤는 그 블레셋 땅에 가서 그 블레셋 백성들이 그 법궤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할 만큼 하나님 홀로 일하시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곤의 신전 안에 자기네 숨기는 신당 안에 넣어놨더니 신당이 엎어져 있으니까 신당을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신당 안에 이 신상이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법궤 앞에 산산이 조각나 엎어져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법궤를 지역마다 옮기지만 악성 종량이 생겨나서 온 백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가져가라고 난리예요. 서로 가져가라고 난리가 나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근데 참 재밌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성경이 그걸 강조하는 반대, 다곤의 그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쓰러져 부서져 가지고 다곤의 그 신상 머리가 그 문지방에 턱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 보세요, 이게 법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신상이 무너졌으면 신상을 버리고 법궤를 섬겨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네들 신을 섬기죠. 그래서 그 문턱에 그 신상 머리가 엎어져 있었다 해서 문턱을 밟지 않고 지나다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그 부분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고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행태를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아니 법궤 앞에 신상이 무너졌으면, 그래서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법궤가 그들이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면 자신들의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쓰러지고 넘어진 자신들의 그 신상, 신, 그것을 섬기기에 급급한 그 모습들.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은 기어이 자신들의 이제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이제 이 제사장이 이건 돌려보내야 된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지면 정말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이 법궤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 이 법궤는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벳세메스로 가는 길에 젖을 먹이고 있는 어미 암소 두 마리에 법궤를 달아서 수레에 법궤를 달아서 보내는 겁니다. 그 송아지를 옆에 두고 방금 젖을 먹는 송아지들을 옆에 두고 그 송아지 얼마나 울겠어요. 근데 그 젖이 나오는 그 어미소가 그 벳세메스로 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어미소가 울면서 그 벳세메스로 향하여 그대로 곧 직진해서 올라가더라.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했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벳세메스를 향하는 그 암소의 두 사람, 암소의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바로 가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렀는데 베스님 사람들이 법궤가 돌아왔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그 수레를 그 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베스님스 주민들은 법궤를 들여다본 걸로 무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은 법궤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데 법궤 무서운 줄 알고 그대로 돌려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무서운 줄 모르고 그것을 들여다보려고 했다가 재앙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보면 5만 70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진본이 없잖아요. 성경은 진본이 없습니다. 모두가 사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기록, 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본들의 기록 내용을 보면 28대 20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28가지 사본은 5만 70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한 20가지 정도 번역은 70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개정성경은 그냥 5만 70명, 예전에 있던 그 주류를 따랐던 5만 70명을 이어서 번역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인원이 심판을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70명 이상의 그런 인원이 죽게 되고 그 벳세메스 주민들이 자기네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그 기랏 예아림으로 이 법궤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기랏 예아림에서 법궤는 20년 정도 머물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 법궤를 가지고 올라갈 때까지를 20년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등 신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이 말을 듣자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범죄로 인하여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그런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신 나라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 방식의 그 왕이 좀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성경이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을 때 다른 나라 인간 왕이 세운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그들이 그걸 배워버렸던 거죠. 야, 우리도 저렇게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침략을 당하는구나. 그러나 정작 그들을 구해준 것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해준 것인데 그 세상 나라 방식의 왕을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었던 백성들의 영적 모습은 고통과 신음 속에 울부짖어야만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이 좀 은혜를 베푸셔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는 이제는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사라질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거절하여서 기회의 다른 나라 침략과 또한 그런 핍박에 짓눌리고 억압을 당해 신음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외쳐부르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건짐을 받아 좀 평화롭다 할 때는 이제는 자기네들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 자기네들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 것보다 먼저 내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세상 나라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 기도하는 자들 그 사사라는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들 방식에서 지금 이때쯤이면 세상 나라 방식과 같은 왕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냐. 지금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매우 간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죄를 짓고 범죄하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떻게 판단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이 일을 분명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이것이 틀린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그 기도의 책임을 가지고 인내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공동체는 함께 기도의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여 주실 것인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뜻을 나타내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도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고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며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가면 좋습니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늘 하나님이 물어오셨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 그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나태해지고 서투르고 게으른 자리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절하고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서 건져내줘야 되는 자신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여 주실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까? 라고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의 방식에서 먼저 이렇게 사무엘 아들들이 판결을 굳게 하니까 우리도 저 세상 나라 방식대로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항상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이 먼저 가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 이게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어쩌면 유일무이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한 가지가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서가신다 하셨는데 항상 먼저 가신다 하셨는데 길이 되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길 끝에서 더 놀라운 길을 걸어갈 능력이 되신다 하셨는데 이걸 항상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들으면 되고 깨달으면 되고 보면 되는데 그 앞서가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면 되는데 맡겨드리면 되는데 인내하면 되는데 앞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앞서가실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판단과 생각으로 먼저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선택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8장 이후에 왕이 세워지게 될 때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게 될 것인가를 쭉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귀에 그 왕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지게 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때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두려운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마. 그러나 그 왕의 집에 너희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희들의 세운 왕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이 잠언 말씀의 그 말씀이죠. 우리가 재앙을 당했을 때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면 지혜가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 지혜를 몰라 들어선 그 결과를 당했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해줄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셨지만 재차 왕을 달라 세워달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세워주게 되는데 그 사울 왕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자기 칼로 자기 목숨을 기어이 저버리고 마는 그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대로 또 준비된 다윗을 세우는 것으로 또 그 왕정 시대를 이어갑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그 왕은 먼저 깨어있어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사무엘을 통한 백성들이 누렸던 은혜입니다. 미스바에 모였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무엘이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홀로 있을 때 또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사모한 일이 법궤를 가지고 올라오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늘 그리워하고 자기는 여기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저 텐트 가운데 있다는 것이 늘 가슴이 아팠어요. 그 법궤를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께 먼저 깨어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 백성들이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공동체에 앞서가시는 하나님, 내 개인의 삶에 앞서가시는 하나님, 내 일대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생각이 되시고 그분이 판단이 되시고 그분이 계획이 되시고 그분이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셔서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것이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면 좋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금 우리 앞서가시고자 하시는 계획인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결을 굳게 했다는 이유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 사무엘의 시대 때 엄청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누렸으면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굳게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세우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관심, 항상 하나님은 우리 형편에 따라 우리 형편의 우리의 수준에 따라 앞서가기를 원하십니다. 앞서가기를. 내가 제가 저와 여러분이 못 따라가도록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신 분.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걸음이라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텐데, 문제는 우리가 딴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법을 모르고 죽을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 삶이 세상 나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게 해결된 그 자체가 죽음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 간섭하심. 정말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실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때까지 제가 잘 인내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죽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 죽을 것 같은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까지 인내해야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버려서 늘 항상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사울 왕이 세워지는 장면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선택과 결정을 강제로 억지로 꺾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왕을 구한 일이 틀린 일이었는데 그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 선악과 손을 뿌리치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선악과 나무를 뽑아가지고 옮기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심. 기회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내 선택과 결정을 막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 길을 방향을 옮기게 하시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일 그리고 세상을 선택해야 될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는 하나님 끝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의 길에서는 심판당하고 어려움당한 일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기어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오늘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봐야 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